우리들에게 이 다민족,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민족, 다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이민자로서 이 미국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다민족, 다문화 이러한 것들이 익숙한 이제 단어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나 아빠, 특별히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닌 이제 그러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 안 써도 됐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학교 유치원 이제 졸업하고,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면서 또 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한국말을, 한글을 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제 오는 아이들도 상당한 거예요. 작은 수일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문화, 이제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이 다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제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신문의 기사라든지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어떤 차별에 대한, 또 한국 사람, 엄마 아빠가 둘 다 양쪽 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닌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며느리, 이제 한국으로 이제 결혼해서 온 분들도 그러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백인들이 보기에 아시안들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딱 살다가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동남아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거를 구분하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내가 10년 20년 됐는데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태국에서 왔어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EM하고 연합예배를 드린 다음에 EM 멤버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갑자기 고맙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EM하고 할 때 모일 때 보면은 그래도 그냥 한국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들이 앉아있다고 또 영어도 좀 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거, 대화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되게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들으면은 나름대로 영어도 하고 대화도 되고 한다고 하니까 노력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쁘게 생각한다니까 참 좋죠.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2세들에게 누군가가 가가지고 자꾸 너는 노스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냐 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는 노스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냐 물어보고, 너는 아시안인데도 참 영어를 잘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아메리카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약간 유머스럽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정체성을 위해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한 아이들한테 영어 참 잘한다, 너 참 영어 잘 쓴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차별들이 있으면은, 좀 구별됨이 있으면 되게 서운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1세로서 이민 온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권도 받고 영주권도 하고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아, 정말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해도 아시안들도 영주권자들도 또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너네는 1세지만 2세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막 그런 거 자꾸 물어보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갑자기 이 성경 룻기를 읽다가 룻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딱 보면은 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사는 곳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에서든지 결혼해서 오면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같은 아시안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하고 많이 결혼했대,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하고 결혼하기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다짐하고 선언을 하는데 그때 룻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룻기 4장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자, 룻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아, 룻기 1장도 아니고 룻기 4장 이제 다 결혼하는 마당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지금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강조하는 것, 룻의 입장에서 아, 룻이 이렇게 훌륭한 자격을 갖췄습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나를 차별하고 참 나를 이방 사람으로 대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겠어요? 그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지금 모압 사람이라고 강조하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순간이냐면 보아스가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율법의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레위기야 그 나오는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지금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율법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잖아요. 왜 특별히 모압 여인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까? 그냥 모압 여인이 그냥 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특별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10대뿐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영원이라고 영원히.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계명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 소견대로 막 하는 살아가는 그때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 신실하다는 것인데 지금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월 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정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압 암몬을 그냥 지나가기만 원했어요. 그런데 지나가지 못하겠어요. 막 방해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 발람을 그 지역에 있는 발람을 정말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이 입을 막으니까 발람이 저주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발람이 조용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모압 사람들하고 여전히 같은 그 표현이 뭐죠?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떠나지 않아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작당해가지고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타락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룻을 이야기할 때 룻의 출신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보아스가 나오미를 생각하고 그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한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감추는 게, 말하지 않는 게, 뭐 감추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은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이 룻은 나의 아내가 될 이 룻은 보아스 출신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참 룻이 어떠한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순간에 룻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감추고 싶은, 아 저거는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강조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가 룻기의 마지막이지만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보면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는 그 딱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것도 모압 사람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따라온 게 아니에요. 룻이, 어머니가, 나오미가 이제 너 참 내가 너의 그 나를 향한 사랑, 신실함을 보았으니까 이제 너의 어머니,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라, 괜찮다, 이제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가게 미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룻이에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막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과거의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룻기의 이 마지막 정말 기분 좋고 축제의 순간에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할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 그 혈통 때문에, 과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정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룻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다윗의 할머니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 내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 내게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떠한 증인이 되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룻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예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혈통,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를 보면 오늘 엄청나게 춥다, 내일은 더 춥다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우냐면 트럼프 대통령 내일 취임하는데 실내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화려하게 하려고 그 티켓을 그 취임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청난 티켓을 돌렸는데 결국 실내에서 600명만 있는 데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추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곳에 온 것,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 우리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룻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우리가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묵상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나오미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라고 막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자기는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괴롭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도 두 명이나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제일 먼저 누구를 축하해줘? 나오미를 축하하는 거예요.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나오미의 친구들이, 나오미의 이웃들이 막 찬양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괴롭다. 내 인생은 쓰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어다 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생명의 회복자,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너의 노년의 봉양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경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냥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렇게 며느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괴로운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요. 그렇죠?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꼭 찌르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석영 앞에 두고, 저 석영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석영이 됐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들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까요? 막 그게 우리의 인간의 좀 약간 본능적인 좀 자세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내 스스로도 낙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에게 룻을 허락하셨고 보아스를 허락하셨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형편이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아기를 봐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은혜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인의 집에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을 이웃사람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웃사람들도 바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증언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결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이렇게 보아스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많이 주저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어떤 혈통적인 것들, 끊어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저주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한 명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어떤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에 집중하면 안 돼요. 능력의 근원 대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도 말씀의 근본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2025년 한해 우리가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